히브리서 33번 메시지 사시고 능히 구원하시는 거룩한 대제사장 거룩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장인 히브리서 7장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방면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 방면은 왕이신 제사장이며 두 번째 방면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는 왕이신 제사장입니다. 그의 신분은 왕족이요 왕이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시지만 제사장의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고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왕의 직분이 그의 신분이며 그를 왕이신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왕의 직분은 의와 평강에 관계되어 있는데 이는 왕의 직분이 다스림과 권위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로서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하려면 의와 평강이 충만한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상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는 의와 평강의 상태 안에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로 싸운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의와 평강이 없으며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 서로서로 관계의 모든 것이 올바라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의로울 때 평강이 있을 것이며 평강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의와 평강은 그분의 왕의 직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는 왕이 있을 때 아무도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의와 평강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의 왕의 직분은 의와 평강을 보존하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번째 방면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은 신분의 문제이지만 그분이 거룩하다는 것은 성분의 문제, 즉 그분이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분을 조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그분이 갖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왕이심은 그의 왕의 신분을 따른 것이며 신성은 그의 거룩한 본성을 따른 것입니다. 그가 왕이심은 그가 왕이기 때문이요. 그가 거룩함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의 왕의 직분이 의와 평강에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할 수 있으며 그의 신성은 그를 사시고 생명이 충만한 대제사장으로 조성하심으로 그는 그의 제사장 직분을 영구히 계속할 수 있으십니다. 신성은 그리스도의 본성이요 생명입니다. 신성이 충만한 그와 같은 인격으로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는 불의나 다툼이 없고 의와 평강이 있습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는 사망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삼켜버렸습니다. 왜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에게는 사망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십니다. 신성은 그의 본질이요, 본성이요, 요소요, 체질이십니다. 그의 왕의 신분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일 뿐 아니라 거룩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으며 사망이 삼킨 바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사망의 부재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빛은 어둠의 부재인데,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임재는 사망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망의 부재를 의미합니까? 왜냐하면 그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신성은 그의 제사장 직분의 요소입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은 그의 신성으로 짜여지고 구성되었습니다. 나무가 탁자의 성분인 것처럼 신성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성분입니다. 그의 사역이 올 때 그것은 사망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사망의 부재요,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생명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사망의 부재요, 생명의 임재입니다. 왕이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하며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있는 곳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은 생명의 임재입니다. 당신은 이 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두 방면, 왕의 방면과 신성의 방면을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이 두 방면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기는 쉽습니다. 7장 2절에서 우리는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을 가지고 있으며, 7장 28절에서는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의 시작에서 우리는 왕을 가지며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갖습니다. 나는 이 장에 관해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왕이신과 거룩한이라는 두 단어를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부분은 왕의 방면이요, 두 번째 부분은 신성의 방면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온 장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놀라운 대제사장은 육체의 계명의 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조성되었는데,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율법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결코 아무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율법아, 나에게서 없어져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율법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율법에게 또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신의 하는 율법이여, 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 있느냐? 나는 수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내게 속아왔다. 율법아, 이제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명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간단하지 않은데, 이는 그가 두 방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임을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가 또한 맏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독생자가 한 방면이요, 맏아들은 다른 방면입니다. 독생자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며 오직 신성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맏아들은 시편 2편과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날에 태어났으며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갖고 계십니다. 부활한 날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그의 독생자이신 방면과 관계없고 그의 맏아들이신 방면과 관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교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자격과 관계있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놀라울지라도 그는 다만 신성만 가지고 있을 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인성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2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일 뿐 아니라 또한 맏아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온전케 됨이 필요 없는데 이는 그가 영원히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온전케 됨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의 성육신 안에서 인성을 입어야 하며 33년 반 동안 땅 위에서 살아야 하며 모든 인생의 체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죽음을 통과하고 맛보고 이기고 굴복시키고 삼켜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그는 부활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부활 후에 그는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완전히 온전케 되셨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일 뿐 아니라 또한 온전케 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완전히 온전케 되었고 장비되었으며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그의 신성이 인성 안으로 성육신 되고 땅 위에서 사시고 죽음에 들어가시고 부활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나오심으로써입니다. 이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두 방면, 즉 독생자의 방면과 맏아들의 방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는 신성한 분이시자 또한 사람이십니다.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함으로 그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완전히 준비되었으며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안에는 세상이나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은 그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완전히 삼킨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십니다. 사망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레위 족속의 모든 제사장들은 어떤 시대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망은 그들이 계속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는 두 번째 사람으로 대치되었고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으로 대치되었는데 왜냐하면 사망이 그들을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들이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다릅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사망에 굴복되었지만 생명의 요소로 조성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사망을 통과함으로 조성되었으며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생명은 무궁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무궁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이 생명이 모든 것에 의해 모든 종류의 상황에 의해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에 의해 시험을 받았으며 그의 모든 육신의 가족에 의해 그의 인생의 모든 고통들에 의해 마귀 곧 사탄의 모든 유혹들에 의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생명은 사망과 무덤과 음부와 죽음의 능력에 의하여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모든 것에 의하여 시험을 받았으나 아무것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무궁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와 같은 무궁한 생명의 요소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이신 제사장 직분은 그의 사역을 위한 것이요, 그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25절은 그러므로 그가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분은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사시고 무궁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쉽게 파괴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의 제사장 직분이 무궁한 생명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최선을 다해보아라.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너의 모든 군대를 보내보아라. 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나를 돌보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궁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왕 같은 대제사장의 사역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데 비해 거룩한 대제사장의 역사는 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전환.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12절에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이 전환된 것을 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옛 언약에서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랐으며 종종 사망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그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전환되었으며 영구적입니다. 레위 제사장 지파에서 유다의 왕의 지파로. 제사장 직분은 또한 레위 제사장 지파에서 유다의 왕의 지파로 전환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레위는 제사장 지파였으며 유다는 왕의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주님이 나오신 것은 제사장 직분의 전환을 일으켰으며 지극히 높은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었던 멜기세덱 안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한 지파 안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결합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28절은 제사장 직분이 또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전환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약하고 사망에 복종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는 새 언약의 제사장 직분을 조성하는 생명인 독생자요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요 맏아들인 분에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한 분 안에서 우리는 성육신된 신성과 높여진 인성을 갖습니다. 그러한 분 안에서 우리는 인생과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부활을 갖습니다. 그러한 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의 거룩한 출생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의 산출을 갖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제사장 직분은 그와 같은 분에게로 전환되었습니다. 율법의 전환도 필요함. 12절은 제사장 직분이 전환되었으니 율법의 전환 또한 필요하니라 고 말합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 직분에는 옛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제사장 직분에는 새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문의 율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 율법의 전환은 의문의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영구한 대제사장으로서 조성되신 것을 따른 생명의 율법으로입니다. 그리스도는 의문의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조성되신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의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무궁한 생명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강 저편의 의문의 율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강 저쪽인 의문의 편에서 이쪽 곧 생명의 편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은 이 무궁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입니다. 약하고 무익한 계명에서 더 좋은 소망으로 18절과 19절은 전의 계명이 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고 말합니다. 레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계명이나 규례는 그것의 의문의 약함으로 인하여 폐하여졌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문 안에 있는 죽은 계명이므로 무익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전환은 옛 법을 무효화시켰으며 더 좋은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이 더 좋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 안에 있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소망은 주로 생명, 곧 무궁한 생명에 근거합니다. 우리를 돌보는 제사장 직분이 그와 같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그 느낌을 거짓말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당신의 아내가 당신이 약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요. 사랑하는 아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강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소망으로 충만한 것은 나의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 때문이오. 만일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좋은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좋은 소망은 생명 안에 있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죽은 사람만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얼마의 소망이 있습니다. 율법의 전환은 죽은 의문을 폐하며 생명 안에서 소망을 가져옵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궁한 생명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 우리는 당신이 근심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형제님은 형제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어떤 시련이나 근심도 없습니까? 나는 최소한 어떤 사람들만큼 많은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믿습니다. 내 안에는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를 돌보는 제사장 직분을 조성하는 율법이 약하고 무익한 계명에서 무궁한 생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인 동시에 독생자인 분이 대제사장이 되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심과 독생자이심은 모두 그로 대제사장이 되게 하는 자격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자격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은 그의 독생자이심과 하나님의 맏아들이심 둘 다를 근거로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조성됨.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조성되신 것은 능력 없는 의문의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 있는 요소를 따라서입니다. 아무것도 이 생명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망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영원하고 거룩하고 창조되지 않은 부활의 생명인 끝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생명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한편으로 그는 하늘에 계시며 다른 한편으로 그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이 두 끝, 즉 하늘과 우리의 영 사이에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 위에 교통이 있는데, 이는 그의 제사장 직분이 보좌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계속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함께 흐르지 않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과 함께 흐릅니다. 하나님에 의한 맹세를 취하심으로 독생자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한 맹세를 취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맹세에 의하여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시편 110편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만드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저자는 시편 110편으로부터 그 맹세를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맹세에 의하여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완성되셨다는 매우 중요한 입증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심. 2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온전케 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온전케 됨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하여 그분은 온전케 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부활 후에 그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완전케 되셨고 장비되셨으며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확신으로 그를 신뢰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온전케 되셨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심. 22절은 이와 같이 예수는 또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심은 그가 사시고 영구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보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어원은 수족, 즉 몸의 한 지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몸의 한 지체가 자기를 몸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손은 나의 팔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고 내 팔에게 자기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은 담보입니다. 이 구절에 있는 보증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새 언약과 우리 모두에게 보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보증인이요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담보자이십니다. 손이 팔에게 자신을 보증했을 때 그것은 손이 팔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겠다는 보증이 됩니다. 손이 팔을 위해 하기를 원치 않을지라도 손은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는 손이 팔에게 자신을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거절하시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새 언약과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담보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깊은 것이며 절대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육체적인 생명이 자신을 당신에게 보증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의 육체적인 생명은 당신을 위해 행하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들을 행해야 하는데 이는 자신이 그것들을 하기로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육신의 생명은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겠다는 보증 자체입니다. 그것은 이를 행하도록 매인바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계약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서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서명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새 언약과 우리에게 보증하신 방법으로입니다. 그가 그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분이 그것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든 않든 그는 반드시 그것을 행하셔야 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을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새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이 보증은 완전히 그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에 근거합니다. 내 손이 자신을 나의 팔에게 보증하였지만 내 손은 자기의 능력에 제한됩니다. 그것은 책을 운반할 수는 있지만 무거운 책상은 운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의 보증은 무한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보증하신 그리스도는 무한하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실 것이며 그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는 보증의 자격이 있으시며 능력이 있으시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언제나 유용하시고 유력하시며 그가 보증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하십니다. 가령 당신이 친구로부터 은행의 보증에 서명해 줄 것을 부탁받는다 합시다. 만일 은행 경영자가 당신이 단지 몇 달러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안다면 그는 당신이 신실하게 그 보증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서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한한 자원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가 자신을 보증하셨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즉 생명의 법으로 세운 언약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새 언약의 완성이실 뿐 아니라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증하는 보증이십니다.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능하신 것은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용하며 유력하신데 이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한 가지 곧 그의 살아계심에 근거하여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망의 방해 없이 영원히 계속하심.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망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영원히 그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하실 수 있으십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은 죽음에 의해 그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하는 것을 방해받았지만 사망은 결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변경될 수 없음.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변경될 수 없으며 바뀔 수 없습니다. 그는 영단번이신 분이시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따라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그러합니다. 구원하실 수 있으심. 끝까지. 25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끝까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또한 완전히, 전체적으로, 온전히, 항상, 영원히, 마지막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바뀜도 없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범위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범위와 시간과 공간 모두 안에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심은 극점까지 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심으로 우리의 사정을 짊어지십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완전히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위하여 중재하시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의 중재하심을 깨달으려 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누리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대제사장이 당신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재하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나의 체험은 내가 많은 경우에 그의 중재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이며 영원한 중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기 쉬우며 일단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재하십니다. 빠르든 혹 늦든 그의 중재하심은 우리를 이기고 굴복시키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만일 이것이 오늘이나 내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음 해나 다음 시대나 적어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중재하심에 의하여 완전히 굴복되고 구원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도록 그를 임명하셨으며 그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당신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을 위하여 중재하고 계시며 그는 당신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합함.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심. 26절은 그와 같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신 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적합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심. 26절은 또한 그가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늘들을 통과하셨다. 이제 그는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또한 하늘보다 더 높이 모든 하늘들 위에 뛰어난 분으로 계십니다. 당신의 근심들은 얼마나 높습니까? 당신은 하늘보다 높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심. 27절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영 단번에 자신을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늘날 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죄에 의해 다시 괴로움을 받을 필요가 결코 없음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영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영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보좌 위에서 그는 그의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왕 같은 거룩한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